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서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출애굽하고 약 2개월이 지난 후 시내의 광야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하기 20일 전 떠날 채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 인구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셨는데 이때 인구 조사는 군인으로 싸움에 참석할 인원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예외가 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인구 조사가 마치자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어디에 위치해야 할지 또 이동 중에는 어느 위치에서 이동을 해야 할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군인 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지파별 인구 조사에서 제외가 된 레위 지파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지파도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단지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 목적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레위 지파의 구체적인 임무 또 진의 위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장까지 이어지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중에 오늘은 3장 부분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자녀를 언급합니다. 이들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특수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셨기에 이곳에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모세보다 아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세와 아론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순서가 바뀌어 아론과 모세, 즉 아론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론만 거론될 뿐이지 그의 후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아론의 후손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관계된 이 제사장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역할은 레위 지파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의 설명에 앞서서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언급된 이유일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부리를 들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부를 드렸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에 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다른 출처의 불을 사용했다는 해석이 있고 또 잘못된 시간에 향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이 사건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술에 취해서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추측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과 이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 레위 지파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중 셋째 엘르아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의 뒤를 이어 제2대 대제사장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정복 후에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또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감사로 여기는 것에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진지한 것인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물질이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라 생각한다면 그 주어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하고 주어진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 여긴다면 그 자리에 대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책임 있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이 말은 부모로서 특권을 누리라고만 주어진 자리가 아닌 주님을 대신하는 청직이라는 책임의 자리임을 알고 그 의식으로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업, 모든 봉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지난해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 중에 이틀은 요르단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이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대화 중 참 인상 깊었던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생계를 위해 하고 있는 이 가이드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이드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대화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단순히 생계적인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로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가이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 가이드로 나가기 전에 항상 먼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만나는 이 분들이 이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위해 기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어진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느낄 만큼 알찬 성경 지식을 꼼꼼하게 전해주셨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섬겨주셨습니다. 이 가이드란 자리에서 자신에게 득이 될 만한 특급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또 책임 있게 이 특권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면 타인도 그 은혜에 의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직에 관한 얘기가 서두를 이룬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제사장과 관련된 레위인의 임무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레위인의 첫째 임무는 제사장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 준비를 돕고 일반 사람들이 회막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맡는 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 임무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돌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장막을 치고 거두고 또 나르고 하는 일을 책임져야 했고 회막에 딸린 여러 기구를 운반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막 앞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에 드나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허용이 되어졌고 만일 이를 어기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 역할을 분명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레위 지파도 가문별로 그 임무를 확실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각각의 역할을 통해 한 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성을 가진 인생은 자꾸 다양한 역할이라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높고 낮음의 소열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우열을 가리고자 잘못을 범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한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2장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열두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이 쏟아졌고 오히려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백성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바로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고라는 모세, 아론과 같이 레위의 후손이었고 다단, 아비람, 온은 르우벤의 후손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선동을 일으켰는지 정확히 적고 있진 않지만 뒤 내용을 보면 분명 지위 때문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 아론과 마찬가지로 이 고아세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 아론과 사촌 지간이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앗의 큰 아들의 뭐 자식들이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자리인 가문의 주의관 자리는 고앗의 둘째 아들의 자식인 고라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앗 집안의 어른 역할을 고앗의 넷째 아들의 자식인 엘리사반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는 어느 학자의 의견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도 야곱의 장자인 루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무언가 한 자리가 주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게다가 묘하게 고앗 지방과 루벤 지파의 지는 함께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불만 있는 주 집안이 공모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들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이 정도 이론 가지고는 반역의 성공이 어렵다고 생각했던지 이스라엘 회중 핵심 지휘관 중 250명을 설득해서 합세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두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제도를 모세와 아론이 만들어 하나님과 백성이 대면하는 자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지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군림하기 위해 만든 권력이 아니라 역할을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았기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가족까지 함께 땅에 삼킴을 당해 죽었고 250명의 반역자들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맡겨진 부분을 비교하지 않고 존중하여 감사히 여기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은 레위인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문 40절에서 5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의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맏배와 장자를 치시던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가축의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여 당신의 것으로 바르심으로 그들을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올가매는 구속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불안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한 인생은 여전히 죄로 인한 분리의 불안을 겪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불안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유는 미래가 가능성과 확률에 의존한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함은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망을 말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가능성과 확률을 자꾸 연결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믿는 우리가 미래의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될 날이 있다는 산소망을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다 산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가능성과 확률에 의존하는 세상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사실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또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그 소망은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으로 반드시 작용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살아있다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 산소망 앞에 가능성과 확률에 의한 미래는 사실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미래는 이미 보장된 것이고 그리고 그 보장된 미래의 소망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에 반드시 작동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설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소망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로 이 궁극적인 소망이 현재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39절은 레위인의 인구조사와 임무, 진 배치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들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인 인구 조사를 할 때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 반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시에 신생아가 살아날 확률이 높지 않았는데 태어난 지 최소한 1개월은 되어야 살아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먼저 게르손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 가문에는 림리와 시므이라는 두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는 성막 뒤 서쪽 지역에 배치되었고 성막과 세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가문의 지휘관은 엘리아삽이라는 인물이 담당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오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오기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휘장과 관련된 일을 담당했습니다. 계수 결과 인구는 7,50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핫 가문이 등장하는데 이 가문에서 비롯된 후손은 아므람 자손, 이스라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 이 네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는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지휘관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담당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와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계수 결과는 8,6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숫자에는 필사본의 오류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총합을 2만 2천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문별 인구를 다 더해보면 2만 2,300명으로 300명의 차이가 생깁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고학 가문의 인구 수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숫자 3에서 자음이 하나 빠지고 나면 숫자 6이 됩니다. 바로 필사 중에 이 자음을 하나 빠뜨렸을 것이라고 보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발견된 몇몇 사본에는 8,300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32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송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이 고핫 가문과 무라리 가문 사이에 왜 이 구절이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역시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고, 또 고핫 가문이 맡은 임무가 이 성막의 기물들 중 주로 중요한 지성소와 송소에 관한 것들이라 이 제사장과 아주 밀접된 관계가 되어 있기에 이곳에 응급이 되어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라리 가문이 등장합니다. 무라리 가문에는 두 자손이 있는데 말리 자손과 무시 자손입니다. 이들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는 북쪽 편에 배치되어 이 세 지파와 성막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막의 널판지와 가로다지, 그리고 기둥과 밑받침, 또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었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말뚝과 여러 가지 줄을 보살피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인구는 개수 결과 6,200명이었습니다. 이제 동쪽만 배치가 되면 되는데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성막의 앞인 동쪽은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와 성막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행진할 때 가장 선두에 선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또 허락받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했습니다. 이제 40절에서 마지막 51절은 되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장자의 수를 세고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계수를 해보니 총 2만 2,273명이었습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273명이었더라.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생후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2만 명이 조금 넘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주석가는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들은 이미 유월절에 모두 대속이 되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장자의 수만 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2만 명이 조금 넘는 장자의 수가 이스라엘 인구의 수가 약 250만 명이 아니라 25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추측의 증거가 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출애굽기 30장을 언급하며 20세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비용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바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속전을 바친 20세 이상 되는 장자는 이미 다 대속이 되었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수는 20세가 되지 않은 장자의 수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추측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대속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양쪽의 수를 비교해 보니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273명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이 구절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여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서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레위인과 이스라엘 장자를 1대1로 대속하고 남은 이스라엘 장자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속전은 히브리어로 파두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다양한 용례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고 결혼하려는 여정을 속량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해 줄 때도 사용되어졌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선포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시대에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로 바뀌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하셨음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 속전을 내도록 하셨는데 한 사람당 5세겔씩 내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이 5세겔 정도 되었다고 하고 또 5세겔은 보통 노동자의 6개월치 봉급에 맞먹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27장 6절에 따르면 1개월부터 5세 사이에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서원했다가 무르는 경우 그 남자아이를 무르는 값이 5세겔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생명값치고는 작은 값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 사람이 내기에는 쉽지 않은 값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은 공동체가 부담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273명 안에 누가 포함될 것인지 명확히 따지기가 어렵고 또 그 273명을 뽑기 위한 절차 등도 본문에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은 속전은 총 1365세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은 성막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51절입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16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다라고 적혀 있고 42절도 그러합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만들게 하며 다름을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점점 더 주님의 말씀과 이 상치되는 육적인 욕망, 영적인 유혹이 순종의 가치를 더욱더 혼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러했듯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것이라 부르심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함이듯이 순종을 요구하심도 속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에 속박되지만 주님께 순종함으로 오히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요청에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순종과 함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분명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나는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양한 자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이 힘을 발휘해 하나님 안에서 한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시도록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다양한 모양과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인 산소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산소망은 확률이나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사실에 근거한 소망일 뿐 아니라 그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궁극적으로 소망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며 또 주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의지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또 레위인을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택하셨듯 오늘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삶 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받은 은혜의 특급만큼 책임이 있음도 늘 인지하게 하셔서 책임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의 자리 또 우리의 모양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고 모양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와 모양을 비교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자리를 감사와 최선으로 채워가게 해 주시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늘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그 은혜가 주는 소망을 늘 마음에 담고 기쁨과 평안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해 오는 진정한 자유 또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